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저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루게 되는 에베소서 2장 19절 이 본문은 시작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이 접속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이 다루어온 그 내용의 결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은 이전에 다루었던 그 내용의 결론, 도출되는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절부터 22절 지금 새로운 단락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는데 이 1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본 그 내용의 이제 결론을 19절부터 22절에서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1절부터 18절까지 다룬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전에 우리가 잘 들어서 알겠지만은 그 11절부터 18절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도 화평하게 되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제는 화목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비참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유대인과 화목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사도바울이 여기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순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주어진 놀라운 그런 은혜였다. 그게 11절부터 18절 내용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인데 이제 사도바울이 19절부터 22절의 그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다준 놀라운 지위의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이 얻게 된 지위 또 신분 또는 상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는 즉시 그들이 얻게 된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결과로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즉시 얻게 되는 신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중생하여서 신자가 되면은 즉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있는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불신 상태에 있다가 누구든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처럼 놀라운 이 신분의 변화와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22절이 그 세 가지의 어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는 19절을 한 절을 다루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변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죠.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이 밤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오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먼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마귀의 나라도 있습니다.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흑암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요 권세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흑암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있고 그 흑암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암흑세계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모두 이 흑암의 세계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인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나는 즉시 다 이 어두움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의 고향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죄인들의 고향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죄인들이 태어난 즉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바로 이 흑암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데 그 다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마음이 확신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랬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빛의 나라요 광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증언했을 때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요 왕이신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비록 이전에는 흑암의 나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이 나라가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이전에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다 또는 나그네다 그런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도 아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인 것입니다.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이 잠시 체류하기 위해서 있는 외국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요즘 보면은 이 동남아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필리핀이나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그들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땅을 밟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본토의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항상 두 부류가 공존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민권자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자는 이 미국에 사는 외국인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그 나라에 체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장기간 체류라든지 잠시 체류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행을 위해서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 때문에 체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지 간에 이 그런 사람들은 이 외국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면은 마치 시민권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자기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닥치면은 자신의 처지가 무엇인지 금방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항에서 입국할 때. 공항에서 입국할 때. 미국 시민들은 해외 나갔다가 입국할 때에 이 줄을 서지 않아요. 줄을 서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떤가? 아, 줄이 아주 길게 서 있습니다. 아주 길게 서 있어요. 그리고 검사를 꼬치꼬치 이렇게 다 받아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미국 본토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게 옆에서 보면은 야, 내가 정말 외국인이구나 이걸 딱 느낍니다. 실감하게 돼요.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권도 다르고 특혜도 다르고 법이 보호하는 그런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이 과거의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었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혜택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랬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여러분도 사도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과 어울려 살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확연히 구분될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가? 아까 제가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라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야 되지요. 이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육에 속한 탄생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위에 하늘나라, 하늘나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래야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반드시 일생에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자기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다른 한 번은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이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 이상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중생에 대한 교리가 점차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오류가 바로 이 중생의 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단순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 마치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처럼 간주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정기적으로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화목되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우리가 이미 이전에 다루었지만 거기 보니까 한 새 사람을 지어 이 창조의 개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지. 그때 비로소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중생화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의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사고력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그 가치관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중생이요 거듭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날 때 비로소 이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이단은 거듭났는가 물어놓고 난 다음에 거듭난 날짜를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대답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질문입니다. 거듭나는 이 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날짜가 아니에요. 이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력이 완전히 변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거듭난 날짜 뭐 몰라도 상관없지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거듭난 날짜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모른다 그러면은 당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당신 생일이 며칠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태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당신 생일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탄생되어 있는 사람한테. 그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행실의 일대 큰 변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거듭났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지닌 이 특권을 충분히 안다면은 그의 삶에 정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하는 말에는 이 하늘 시민권자의 특권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의 특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로마 시민권의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 그 특권을 사곤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권의 특권과 이 권한이 매우 컸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미국 시민권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사람들이 뭐 태국 시민권이나 동남아 무슨 시민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다 그러면은 원정 출산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그냥 일단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시민권 준다 그러니까 원정 출산이라도 가서 일단 거기서 낳고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그 미국의 시민권이 주는 혜택이나 이 특혜가 굉장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은 본토 미국 시민권자보다 더 이렇게 의시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공항에 내릴 때도 보면은 원조 오리지널 미국 시민권자는 그냥 평상시 마음으로 내리는데 그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한국 사람은 마음이 대단히 높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조금 다르고 태도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죠, 우리들에게. 얼굴이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고 그냥 그걸 의시되려고 하는 이 배후에 이 미국 시민권이 주는 굉장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특권이 없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의시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시민권이 주는 특권.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나라의 시민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아주 자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자랑할 것이 많아도 하늘나라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가 더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 시민권자 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보세요. 그래서 선민으로서의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놀라운 특권들을 항상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특권이 이처럼 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구약의 모든 약속이 바로 그들 나라 백성들을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시민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자랑했던 것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특권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나라가 하늘나라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바벨론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서구의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나라들을 비교하면은 이 세상 나라는 흙에 불과합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이든 로마 제국이든 오늘날 미국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비교해보면은 흙에 불과해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특권에 비교해보면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면서 큰 제국의 시민권자 이러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로마 시민권자 이러면 대단했죠.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자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세상 열국의 나라들이 소동하고 대적해도 그냥 단지 비웃으실 뿐인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구세주이시고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임금과 왕들 그런 사람들과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인생이에요. 죽을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죽지 않을 영원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항상 패하고 멸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쇠하고 부패합니다. 역사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영구히 서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패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더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지금까지 가지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오늘날 천국 그러면은 왜 그런 유치한 주제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주제는 나이 많은 이들이나 말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 과연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이 과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컨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요, 그 나라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큰 제국들, 나라들, 시민이 된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서 많은 자랑을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 우리 한국에 방문하면은 얼마나 미국이 살기 좋다고 자랑의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자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입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완전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나는 저 영원한 천국 그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깊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로 주어진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바울이 이 본문 19절에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이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이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그런 말하고 누구의 가족이다 라는 말하고의 어떤 친밀성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바울은 처음에는 시민을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했다가 점점 더 이제 긴밀한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 이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 자들이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가족의 모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에 가장 맏형이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맏형이 되는 것입니다. 맏형. 그죠? 맏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동생들인 것입니다. 참 예수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이 구성원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동생들이죠. 그리고 맏형으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이 가족 본속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 가족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여러분 소가족이 아니에요. 대가족입니다.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자녀들이 그 가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들 다 이 가족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지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캘빈, 그도 이 가족입니다. 스펄전, 그도 이 가족입니다. 우리 간에 서로 간에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이 가족의 일원인 것입니다. 정말 이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이런 가족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거대한 이 가족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 답은 그렇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들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가족이 하늘에서 만날 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는 다 알아볼 수 있고 그들도 우리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알아볼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우리는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가족인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까? 여러분 그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인가?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움과 친밀함입니다. 가족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울타리 속에 들어가면은 먼저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밀감이 있습니다. 가족 그러면은 자유로움과 친밀감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족의 친밀함 속에 다른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님이 하루 이렇게 저녁 와서 잔다고 해요. 그 손님이 그 가족의 친밀함이나 자연스러움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가족끼리 있을 때는 파다 말함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얼른 옷을 다 갈아입고 불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손님이 가고 나면 다시 옷을 갈아입으면서 편안하게. 그게 가족 그 안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친밀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느끼는 자유함 같습니다. 손님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가족들만 통하는 그런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한두 마디만 말을 뱉어도 벌써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표정만 봐도 지금 감정이 어떤 것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아무리 오랫도록 손님이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족의 이 친밀함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사이에도 이러한 자유함과 친밀함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에 거기 여러분들이 자유로움과 편안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색함이나 불편함이나 이렇게 싫어하는 생각이 이런 것이 느껴지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틀림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일에 와가지고 성도들 같이 교제하는데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고 그냥 가서 별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마음이죠. 그러나 주일에 왔을 때에 참 성도들을 보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침에 와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저녁이 가도록 언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갑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건 여러분이 이미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대가족의 일원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똑같은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 가족 속에 들어온다면은 영광스러운 모든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의 가족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좋은 가문, 좋은 가족 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도 보면은 이 가문 중에 가족 중에 상당히 이 빛이 나는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대단히 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것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가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흩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족들을 뿔뿔이 다 흩어놓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가족 그 모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도 태생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는 다 흩어지고 말 그런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한번 만나면 영원합니다. 한번 만나면 영원합니다. 다시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한 식구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족입니다. 이 이론에 포함되는 순간에 이것은 영구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가족의 일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굉장한 말을 사도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다주는 결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경이 그러하듯이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써 가르쳐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가 다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 와주겠다는 식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주겠다. 목사님 체면 봐가지고 교회 와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지는 것이고 마귀를 아비로 둔 그런 가족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거룩한 가족으로 옮겨가는 것이 흑암의 나라에서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를 옮겨가는 것이고 이 마귀가 아비로 있는 그 가족, 무시무시한 가족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있는 그 가족으로 옮겨가는 일대의 굉장한 변혁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쉽지요. 예배 참석하는 것 쉽습니다. 예배 참석해서 찬송 부르는 것 쉽고 성경 공부 참석해가지고 공부 배우는 것 그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불신자가 변화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변화되면은요 굉장한 이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지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이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까? 여러분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구한 나라, 폐하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 자랑할 것이고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희망을 가질 것이고 힘을 가질 것이고 그런 사람이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가족의 이름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거기 시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자이고 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밤에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생하고 변화되면은 이처럼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데 오늘날 이 진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가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의 특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여 우리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